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2차 정상회담이 오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베트남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의회에서 행한 신년 국정연설에서 이 같은 정상회담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어느 도시에서 회담이 열리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언론들은 베트남 수도 하노이와 함께 다낭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대담하고 새로운 외교의 일환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역사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은 지난해 6월 1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 이후 약 8개월 만에 열리게 됩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달 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 텔레비전 뉴스 진행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달 말 시진핑 주석과 해외에서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장소와 날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다낭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는 같은 기간에 시진핑 주석과도 회담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일부 미 언론은 지난달 말 무역 협상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류허 중국 국무원부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2월 말 중국 하이난성에서 정상회담을 하자는 시 주석의 제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미국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 탈퇴에 대응해 러시아도 조약을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오늘 기자들에게 러시아는 INF와 관련한 미국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할 말을 다했다며 미국에 대한 상응 조치로 러시아도 6개월 안에 조약을 탈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 고위 관료가 INF 탈퇴를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전날 미국의 INF 탈퇴에 대응해 오는 2021년까지 새로운 지대공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 중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제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마치고 바티칸으로 돌아가는 기내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 등 양측 모두가 원한다면 중재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또 마두로 대통령으로부터 친서를 받았지만 아직 읽지는 않았다며 친서를 본 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중재 이전에 양측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마두로 대통령은 이탈리아 언론과 인터뷰에서 교황에게 친서를 보내 야당 지도자인 과이도 국회의장과의 대화를 중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무장단체 탈레반은 아프간 정부의 관여 없이 어떤 평화조약도 확정할 수 없다고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가니 대통령은 어제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어떤 평화조약도 마지막 결정권자는 아프간 정부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가니 대통령은 아프간에서 어떤 권력도 정부를 해산하지 못한다며 자신은 국가를 대표하고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니 대통령의 발언은 러시아가 이날 아프간 정부를 배제한 탈레반을 포함한 아프간 정파 회담을 개최한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새해 국정연설에서 탈레반 등 많은 아프간 그룹과의 협상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서 미국은 병력을 줄이고 테러 방지 대책에 집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새해 국정연설에서 국경 장벽 건설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는 시민들의 생명과 일자리를 보호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면서 남북 국경 장벽은 꼭 건설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연설에 참석한 의원들 대부분이 과거 장벽 건설에 찬성했지만 제대로 된 장벽은 건설되지 않았다면서 의회가 자신이 요구하는 국경 보안 예산을 승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통한 장벽 건설 가능성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6일 수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오는 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Chairman Kim and I will meet again on February 27th.
미국 하원의 엘리엇 앵겔 외교위원장은 북한 관련 상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청문회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올해 말까지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돌려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으나 동쪽 지방은 가끔 구름 끼고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5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20도에서 영상 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5 내지 4m, 서해에서는 1 내지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를 발표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은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 이후 약 8개월 만에 열리게 됩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베트남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hairman Kim and I will meet again on February 27th.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미 연방의회에서 행한 신년 국정연설에서 자신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베트남 어느 도시에서 열리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담한 새로운 외교의 일환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Our hostages have come home. Nuclear testing has stopped.
미국인 인질들이 집으로 돌아왔고 15개월 동안 핵실험이 중단됐으며 미사일 발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았다면 지금 잠재적으로 수백만 명이 숨지는 북한과의 큰 전쟁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해야 할 많은 일들이 남아있지만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가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Much work remains to be done, but my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해 국정연설이나 그 직전에 공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회담은 정해졌고 김 위원장과 자신 모두 회담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장소로 베트남 하노이와 다낭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마크 램버트 국무부 통화태 부차관보 대행이 베트남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지로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베트남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부터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를 맡고 있는 마이클 맥하울 의원은 지난달 BOA와 인터뷰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Yeah, I met with the East Asia Pacific.
메카우 의원은 국무부 청사에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재 미 대사들을 만났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반면 몽골도 2차 미북 정상회담 후보지로 거론됐지만 돈 오트 권바에르 워싱턴 주재 몽골 대사는 BOA와의 인터뷰에서 몽골이 평양에서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도 있지만 혹독한 겨울 날씨 때문에 2차 정상회담 장소로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은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 이후 약 8개월 만에 열리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1차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 두 나라의 새로운 관계 수립을 공약하고 한반도에서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는 것을 확약하고 미국과 북한은 이미 확인된 전쟁 포로와 실종자의 유해 발굴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비핵화 실무 협상은 한 달이 채 안 돼 교착 국면에 빠졌고 8월 말로 예정됐던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은 발표 하루 만에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해 10월 평양을 방문해 잠시 돌파구가 마련됐지만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11월로 예정됐던 뉴욕 방문을 연기하면서 교착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지속적으로 친서를 주고받으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지난달 18일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고 이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이어 1월 19일부터 2박 3일 동안 스웨덴에서 미북 실무협상이 진행됐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 스탠퍼드 대학 연설에서 북한과의 협상에서 완전한 핵 목록과 모든 핵시설 폐기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핵화 이전에 제재를 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많은 상응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종전과 평화체제 구축 등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국정연설이 끝난 뒤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과의 역사적인 진전 등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의제들이 미국을 더욱 안전하고 존경받으며 번영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해 주목되는 건 회담이 이틀 일정으로 열린다는 점입니다. 쟁점 현안들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국정연설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언급은 상당히 짧았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된 연설의 대부분을 국내 문제에 할애했습니다. 대외정책과 관련해서는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언급이 비교적 길었고요. 한반도와 관련된 내용은 1분이 채 안 됐습니다. 대북 핵협상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설명하고 2차 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공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해 국정연설에서는 북한 정권의 인권 문제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잔혹한 독재 정권보다 자국민을 잔인하게 억압한 정권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의 초점은 핵보다는 인권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뒤 숨진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와 탈북자 출신 인권운동가인 지성호 씨의 사례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비어 씨 가족과 지성호 씨를 방청석에 특별 손님으로 초청했었죠.
예, 특히 지성호 씨의 사연을 무려 3분 가까이 소개하면서 그가 한국에 정착하기 전까지 북한 정권에 의해 고문을 당했고 아버지도 탈북 과정에서 고문으로 인해 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한쪽 발을 잃은 지성호 씨가 방청석에서 목발을 높이 들어올리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올해 국정연설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었습니다.
1년 사이에 북한에 대한 평가와 인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연설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무모하다고 비난하고 매우 가까운 시일 안에 미 본토를 위협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연설에서는 북한에 억류됐던 인질들이 집으로 왔고 핵실험은 중단됐으며 15개월 동안 미사일 발사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담하고 새로운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연설에서 2차 정상회담이 열리는 도시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예, 이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은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과 북한이 베트남 개최에는 합의했지만 도시를 놓고 여전히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다낭을 선호하는 반면 북한은 하노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개최 도시를 이미 결정했지만 경호상 이유에서 발표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차 정상회담 때는 회담이 열리기 한 달여 전에 개최지를 발표하지 않았나요?
예, 그런 점에서 경호 문제 때문에 개최 도시를 발표하지 않았다는 관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은 이번에도 처음에는 평양 개최를 주장했고 결국 베트남으로 확정되자 자국 대사관이 있는 수도 하노이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 정상회담의 가장 큰 특징은 회담이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점 아닐까요?
맞습니다. 일정상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적어도 두 차례 만날 것으로 보이고요. 첫날 회담 뒤 만찬을 함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한다는 건 그만큼 담판을 통한 문제 해결의 의지가 크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정상회담 때는 두 정상이 반나절 정도 함께 시간을 보냈었죠?
예, 싱가포르 회담 때는 2시간 남짓 단독과 확대 회담을 갖고 50분에 걸친 오찬에 이어서 1분 정도 산책을 함께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번에는 두 정상이 대화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뿐 아니라 개인적 친분도 돈독히 할 여건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 하원의 엘리엇 앵겔 외교위원장은 북한이 핵무기 폐기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진정한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없다면 2차 정상회담 개최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북한 관련 상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청문회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겔 위원장은 하원 외교위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행정부에 제기할 질문이 매우 많다고 밝혔습니다.
Certainly the president we hear is going to North Korea soon and we have lots and lots of questions about that.
앵겔 위원장은 5일 새 민주당 하원의 외교정책 우선순위를 주제로 열린 워싱턴의 민간연구소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토론회에서 아라비아 반도에 이어 북한 관련 상황을 의회 점검이 필요한 두 번째 우선순위로 제시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청문회를 통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비롯해 북한이 계획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북한이 한 것과 하지 않고 있는 것 등 북한 관련 상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앵겔 위원장은 이달 말로 예정된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해 김정은과 진정한 합의를 할 수만 있다면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Look, I'm very much you know for if we could have a real agreement with Kim Jong-un.
그러나 문제는 김정은과 합의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가 미국을 속이려고 하거나 단순히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인지 여부라며 미국은 과거 북한 지도부와 이런 경험을 했었고 당시 북한은 매우 진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차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단순히 김 위원장의 속임수에 걸려들게 될 것이라면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m sort of, you know, hoping that some good can come out of it because if some good comes out of it, if you
또 미국은 판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2차 정상회담은 진정한 평화를 위한 것이지 단지 국제무대에 서서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길 원하는 김정은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We're going to have to make sure that we're not being snookered, as we would say.
그러면서 김정은은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He's got to do a lot more. I'm hearing, and you know, again.
북한은 핵무기 폐기를 위한 실질적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약간의 장난을 치며 여러 것들을 했지만 미국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북한과의 대화를 지지하지만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북한의 말을 그대로 믿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과의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The problem is we're going to need China to, if we're going to do anything like this and in a time when we're fighting.
미국은 북한 문제에서 중국이 필요한데 중국과 관세를 놓고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국의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평양에서 이루어지는 미북 실무 협상에서는 2차 정상회담 회담을 핵 목록 제출 합의 등 구체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들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핵무기 처리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만큼 분명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평양으로 들어가 버리는 실무협상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5일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진리 윌슨 센터 한국 국장은 미북 실무협상에서 구체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합의돼야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연결된다고 밝혔습니다.
He's really got to nail them down on what those steps are going to be. What we don't want is to go into this summit at from this top-down level and the two leaders deciding what they're going to do without anything prepared in advance. Because that will be to Kim Jong-un.
비건 특별대표는 실무 협상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들이 무엇인지 못을 박아야 하며 사전 준비 없이 두 정상이 만나 결정을 내리는 일은 없어야 하고 만일 그럴 경우 김정은에게만 이득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진리 국장은 이어 북한이 원하고 있는 것은 제재 해제와 경제 지원, 평화 조약이라며 미국은 항상 이런 카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건 대표를 평양으로 초청한 것은 좋은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미 국방장관실 한반도 선임 자문관을 역임했던 벤 잭슨 뉴질랜드 빅토리아 대학 교수는 북한의 근본적인 위협 요인들은 2년 전 전쟁 위기가 고조됐을 때와 비교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도 북한의 핵 미사일은 여전히 실질적인 위협이라며 구체적인 사항들이 합의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number, disposition, operationality, location of North Korean nuclear warheads and missiles. That's what the U.S. policy community is concerned about. That's what actually threatens the U.S. potentially. And so what's happening with that? The answer is
북한의 핵탄두와 미사일 숫자, 배치, 운용 여부, 위치 등이 다뤄져야 하고 이런 사안들이 미국 정책 이반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인데 이 부분에 전혀 진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잭슨 교수는 그러면서 지금 미북 간 논의되고 있는 영변 핵시설 해체와 국제 사찰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요소가 아니라면서 핵미사일 해체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미북 정상이 탑다운 형식으로 협상을 끌고 가기 때문에 실무진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어 이번 실무회담은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Steve Biegun is going to Pyongyang. Not to figure out the technical details, but rather to set up the summit in which the real negotiation can then take place.
윌슨 센터의 아브람 덴마크 아시아 국장은 비건 특별대표가 평양으로 들어가는 것은 기술적인 세부사항 파악보다는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은 오랫동안 비핵화 협상을 벌여왔기 때문에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으며 단지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의 순서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2차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보다 더 큰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벤 잭슨 빅토리아 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자신의 새로운 저서 트럼프, 김, 핵전쟁 위협을 소개하면서 2017년 당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미국의 예방적 북한 핵 제거 또는 의도치 않은 갈등 고조와 오판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가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조셉 나이 전 국무부 부차관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국가의 근원이자 정권 유지 수단인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이 전 부차관은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 국무부에서 안보, 지원, 과학, 기술 담당 부차관을 지냈으며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국가정보위원장과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를 역임했습니다. 나이 전 부차관을 이재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첫 미북 정상회담부터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Well, I think Trump has not handled the situation well.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관련 상황을 잘 다루지 못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에게 충분한 대가 없이 너무 많은 것을 내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저는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싱가포르 회담의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The meeting in Singapore, he granted Kim Jong-un.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국의 어떤 대통령도 부여하지 않은 일정 수준의 국제적 위상을 김정은에게 줬습니다. 또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는 한국과의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는 미한 연합 군사훈련 중단 또는 변경에 관한 발언을 했는데 그 대가로 북한으로부터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은 신중하게 준비된 회담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싱가포르 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일부 미군 유해를 송환한 것은 어느 정도 성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Remains were being returned all the way back in the Clinton administration when I served in the Pentagon. So that's not new.
유해 송환은 제가 펜타곤에서 근무했던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또 김정은은 싱가포르 회담 전에 이미 미사일 시험을 중단했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진전을 이루었다고 공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회의적이라고 언급하셨는데요. 부분적 비핵화는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하십니까?
I think it would be smart for him to for Kim Jong-un to dismantle a plan, maybe have a
김정은은 국제적 검증을 통해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 현명할 겁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발상은 핵무기만이 한반도 전역에 대한 북한 국가주의의 진정한 원천임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김씨 일가의 지난 행적과 상충됩니다. 또 북한은 경제적으로 쇠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 프로그램은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이런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금으로선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에서 목표를 낮춰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I think he has to set a more reasonable set of objectives, but he also has to be very careful that as he
보다 합리적인 일련의 목표들을 세워야 합니다. 시간표 설정, 검증과 같은 북핵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둬야 합니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명확히 제기되지 않는 부분이었죠. 그러나 이런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국, 일본과의 동맹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미한, 미일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는 어떤 것도 내줘서는 안 됩니다. 이런 동맹 약화는 바로 김정은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이달 말로 예정돼 있는데요.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I have no objection to a second summit if it's properly prepared and if it is
2차 정상회담 개최 자체를 반대하진 않습니다. 다만 제대로 준비된 것이어야 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과의 좋은 개인적 관계가 김정은의 보다 깊은 국가적 목표를 바꿀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에 탐닉되지 말아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If he tries to start creating a timetable and inspections.
시간표와 검증 방법을 마련하기 시작한다면 매우 유용한 다음 단계가 될 겁니다. 그 대가로는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해 북한과 경제적 관계를 늘리는 방안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한 미일 동맹을 약화시키는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조셉 나이 전 국무부 부차관으로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의 이종훈 기자였습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한 노력에 전혀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북 관계가 개선돼야 상봉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상회담 결과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 이차희 사무총장은 최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미북 접촉이 추진되다가 지난해 말 중단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이게 중단이 된 겁니다. 북한에서 이게 자기들 호의적으로 이게 다 오케이 돼서 하다 갑자기 중단이 돼서 우리가 1월 달에 들어와서 영문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사무총장은 지난해 11월 중순 국무부 고위관리로부터 북한에 화상이나 전화상봉을 제안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12월 중순에 국무부로부터 갑자기 북한과의 연락이 끊겼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북한이 갑자기 접촉을 중단한 이유를 몰라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북가주 이북오도연합회 백행기 회장도 지금 한인 이산가족 문제에 전혀 진전이 없다며 그 이유는 북한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일 문제는 지금 미국 국무성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 당국이 과연 그 일을 우리한테 협조를 하느냐에 그게 달려있지.
백 회장은 2017년 10월에 북한 당국으로부터 이산가족 상봉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15건의 생사 확인을 북한에 요청했지만 2건에 대해서만 회답이 온 이후에는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북한에 억류돼 있다 미국에 돌아온 지 며칠 만에 사망한 사건으로 미국인들의 북한 방문이 금지되는 등 미북 관계가 악화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뉴욕에 유엔 주재 북한 대표 모여 접촉하며 한국계 미국인들과 북한에 있는 가족들 간의 생사 확인과 상봉을 위해 노력해온 백 회장은 북한 대표부로부터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라. 조금만 기다려주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문제가 계속 진지하게 진행하고 있고 그 일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열심히 찾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백 회장은 미북 관계가 개선되면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쉽게 풀릴 것이라며 앞으로 열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워싱턴 지회 민명기 회장은 미북 정상회담이 마지막 희망이라며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미 관계가 잘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우리 재미 이산가족 상봉 이것도 자연적으로 원활하게 소통이 잘 될 거로 생각되기 때문에 북미 이제 그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이제 바라는 거죠.
미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2차 미북 정상회담 의제에 이 문제를 포함시켜주기를 바라는 한인 이산가족들의 기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BOA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북한 간에는 지난 2000년 이후 모두 21차례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지만 미국과 북한 간에는 지금까지 공식적인 이산가족 상봉이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한인 이산가족들은 친북단체나 브로커를 통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가족들을 만났지만 여기에는 적지 않은 추가 비용이 들었습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엘리엇 앵겔 의원 등 민주당 하원의원 10명은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을 진전시키면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인도주의적 우선순위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인 이산가족들이 고령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인 이산가족 상봉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시 최대 관심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브래드 셔먼 하원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은 최근 BOA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가 한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 봄쯤에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 이차희 사무총장은 한인 이산가족들이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며 하루가 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들 나이가 그렇습니다. 80대, 90대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게 달라집니다. 이게 숫자가. 그러니까 하루가 급합니다. 우리는.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일본을 방문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제3국을 희생시키면서 북한과 거래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5일 도쿄 게이오 대학교에서 열린 특강에서 핵 감축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약속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의 정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독일 언론은 메르켈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이 미북 협상에 대한 일본의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북한이 미 본토에 대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만 초점을 맞춘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또 이날 강연에서 독일은 일본과 함께 지속 가능하고 성공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항상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독일은 유엔 안보리 2월 의장국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메르켈 총리는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관련 시설을 군사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를 분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유엔 안보리 보고서가 지적했습니다. 선박 간 환적이 크게 늘어난 사실과 중동 등의 무기를 판매하려 했던 사례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5일 자체적으로 입수한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의 지도자들은 기습적인 공격을 막기 위해 미사일 조립과 시험시설을 분산시키고 있으며 공항 등 민간시설이 이용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조립과 보관, 시험 장소들을 분산시키고 있다는 일관된 동향에 대한 증거를 보고서가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에는 북한이 공해상에서 벌이는 환적 행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석유 제품과 석탄에 대한 불법 선박 간 환적을 크게 늘리면서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 패널은 최소 570만 달러에 달하는 57만 6천 배럴 이상의 석유 제품이 한 차례 환적됐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연간 북한에 반입할 수 있는 석유와 휘발유 등 정제유 공급 상한선을 50만 배럴로 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은 공해상에서 다른 나라 선박과 맞대는 방식으로 상한선을 초과한 유류를 공급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더불어 AP통신은 전문가 패널이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 대상에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위해 원심 불리기를 비밀리에 조달하도록 도운 아시안의 회사와 기관, 개인들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동과 아프리카의 무장단체와 정부들의 대량의 군사 장비를 판매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중개인을 통해 예멘의 후티 반군이나 리비아, 수단 등에게 소형 무기와 군사 장비 등을 제공하려고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은행들과 보험회사들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선박 간 환적에 연루된 선박들에게 보험을 제공하거나 관련 자금을 이체한 사례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안보리는 지난해 발표됐어야 하는 중간 보고서를 5개월 가까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니키 헬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해 9월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을 압박해 중간 보고서의 내용을 수정했다며 수정 전 원본 형태로 공개돼야 한다며 보고서를 차단한 바 있습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당시 보고서에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약 300여 개 기관과 개인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과 합작 사업을 진행한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번 보고서 역시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사나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09년부터 북한과 주변 나라들의 대북제재 위반 사항들을 연례 보고서에 담고 있으며 지난 2017년부터는 중간 보고서가 의무화돼 매년 두 차례씩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고서는 지난 1일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에 회람됐으며 이사국들은 오는 25일 관련 회의를 개최해 보고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핵미사일의 조립과 제조, 시험시설들을 분산하는 증거들이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시설 은폐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철저한 신고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감시단은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핵미사일 시설 등을 여러 곳에 나눠 분산시키는 일관된 증거를 찾았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 1일 안보리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박사는 핵 관련 시설들에 대한 북한의 은폐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제조 공정상 시설 장소 분산은 상식적일 수 있지만 북한이 의도한다면 주요 핵시설들은 얼마든지 숨겨놓을 수 있어 완전한 목록 신고와 외부 검증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know the equipment which they have acquired from abroad for the key processes. So you want to see that equipment where it is. And then it has to fit with their declaration and explanations.
미국의 정보 당국은 북한이 주요 공정을 위해 해외에서 반입한 장비들을 추적해왔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이 어디에 있는지 반드시 북한의 신고 목록과 비교해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그러면서 정확한 검증의 첫 단계는 북한의 핵 목록 신고를 받아내는 것이며 바로 그것이 북한의 속임수를 차단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actually doesn't know what you know. So they take a big risk if they hide something and then it turns out that they were caught.
북한은 국제사회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북한이 신고 목록에 거짓 정보를 담아서 제출했다가는 국제사회의 거짓이 탄로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을 지낸 게리 세이모어 브랜다이스 대 교수는 북한이 신고 목록을 제출하고 검증을 제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비핵화 협상이 이루어져도 북한은 일부 시설을 은폐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100% 알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실험 중단과 핵 분열물질 동결 등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현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성공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the best we can do is a limit on North Korea's capability. And you limit capability through, you know, moratorium on testing, limits on fissile material production, you know, maybe some elimination of missile capacity.
현 시점에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실험 중단, 핵 분열 물질 생산 제한, 미사일 감축 등으로 북한의 역량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북한이 쉽게 번복하고 되돌릴 수 없도록 확실한 생산 중단이나 동결 조치를 눈으로 확인하고 상응 조치를 그 다음에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Only after you've destroyed or disabled or dismantled the facilities to the point where we're confident you cannot quickly reverse and resume production, then you will get your reward.
미국 협상단은 북한에 분명하고 단호하게 폐기 또는 폐쇄를 요구해야 하며 북한의 조치가 충분하다고 확신할 때에만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엔 감시단은 또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지속적인 유류 불법 거래 등으로 대북 제재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VOA에 국제사회가 단결해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목표는 변함없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 즉 FFVD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돌려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유엔의 관련 결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일각에서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자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를 올해 말까지 모두 송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영매체 스푸트니크는 5일 맥심 토피린 노동사회안전부 장관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토피린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에 따라 2019년까지 북한 노동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러시아 역시 국제사회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75호와 2397호는 북한 해외 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 허가를 전면 금지했고 2019년 말까지 모두 북한으로 귀국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관련 유엔 결의가 채택된 이후 자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는 3만 4천 명에서 1만 1천 명으로 줄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그동안 북한 노동자 고용과 관련해 유엔 결의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혀왔지만 일각에서는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8월 월스트리트저널은 자체 입수한 러시아 내무부 자료를 토대로 제재 이후에도 1만 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를 고용했고 여전히 신규 고용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체고라 대사는 신문이 언급한 1만 명은 유엔에서 관련 결의가 채택되기 전 고용 계약을 체결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북한인을 고용한 러시아 업체가 유엔 대북 제재를 피해 일부 북한 노동자를 타국으로 이동시킬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영향력 아래 있지만 유엔 회원국이 아닌 아브하즈 자치공화국 건설 현장으로 일부 노동자들이 보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내 최대 통일 관련 민간 지원단체가 청년들이 공감하는 맞춤형 통일 지원 사업과 대북 의료 시장 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지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내 탈북 청년 사업가들이 주도적으로 통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법률과 마케팅 등 포괄적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김영건 특파원이 통일과 나눔재단의 전병길 사무국장을 인터뷰했습니다.
우선 통일과 나눔이란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은 2015년 5월에 설립된 단체이고요. 민간 차원에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통일에 관련된 기금을 모으고 그 기금을 통해서 다양한 통일 사업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을 갖고 얼마나 많은 단체들을 어떤 방식으로 돕고 있는지.
저희가 2015년도에 설립된 이후에 국민 모금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한 170만 명 정도가 참여하셨고요. 여태까지 모금된 금액은 한 3,100억 정도가 모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6년부터 지원 사업을 해서 여태까지 150개 사업에 80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부터는 좀 더 많은 단체에게 혜택이 가도록 많은 금액으로 많은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기부라는 문화가 없기 때문에 민간 단체가 3억 달러 이상을 갖고 있다 그러면 뭔가 좀 다른 눈초리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통일과 나눔이라는 재단에 자신의 주머니에서 자기 돈을 빼서 기부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잠깐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재단에 기부를 하신 분들의 특징들을 보면 갈급함이었습니다. 이 갈급함이라는 의미는 특별하게 이제 실향민 분들이 있는 이산가족 분들 같은 경우는 수십 년을 살아가시다가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인생을 정리하는 시점에 이제 나는 내 고향 지금 분단돼 있는데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저희의 통일과 나눔 기부운동이 좀 시작이 됐었고요. 거기에 흔쾌히 쾌척을 해주신 분들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이유나 종교적인 이유나 혹은 이제 그냥 인류애적 그런 인도주의라든지 그런 관점에서도 다양한 좀 기부가 좀 이루어졌었고요. 확실히 그 탈북민들도 기부를 하러 오셨었습니다. 남한에 와서 북한 문제를 바라보게 됐고 그 상황에서 나도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여러 지원 사업 중에 그 다음 세대의 통일 그런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하실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왜 그런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준비하고 계신지요?
지식정보화 시대가 됐고 그다음에 글로벌 시대가 됐고 우리 젊은 친구들도 20대, 30대 친구들도 이전의 세대와는 좀 다르게 통일의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주변에서 살고 있는 그 산업 삶의 환경들이 막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과거와는 다른 좀 새로운 세대에 맞는 그런 통일 또 평화운동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창의적인 사업들을 개발하고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 재단에 좀 집중 재단이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 여론조사 대학생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면 남북한 통일에 대해서 남한 위주로만 가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여태까지 그 우리가 통일을 하면 왜 좋으냐를 얘기할 때 대부분 통일의 편익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연히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이제 귀결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통일은 단순하게 뭐 땅의 통일이 돼서 우리가 북한의 자원을 얻는 게 아니라 사람의 통일이 먼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공감을 통해서 그럼 저 사람하고 내가 어떤 일을 같이 할 수 있을까? 라는 게 저희가 프로그램할 때 대전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에 이제 우리온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탈북민을 지원한다고 하면 정부에서 만든 프로그램대로 탈북민들 그것을 따라하는 방법도 진행됐습니다. 근데 탈북민 스스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들 스스로 네트워크를 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정보가 오가는 프로젝트들은 여태까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탈북민 관련된 정보 유통되는 것을 보면 지금 남북하나재단이나 통일부 쪽에서 정보를 만들어서 유통하는 것보다 탈북민 스스로 사이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가 하시는 일들도 존중을 하지만 탈북민 스스로 정보를 모으고 사람을 모으고 직접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 안에서 본인들 스스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본인들 필요는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필요들을 찾아가는 역할을 좀 해주고 있고요.
탈북 청년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그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지원하는 프로젝트 중에 더 브릿지에서 하는 탈북민 창업 지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우리나라 온 탈북민들은 창업이나 취업 지원을 받을 때 기존에 이제 남한 위주의 그다음에 남한 중심의 프로그램, 기존에 돼 있는 프로그램을 받는데 이것도 이제 맞춤형 탈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탈북민 창업가가 단순하게 와서 무조건 남한 프로그램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잠재의식,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들,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들을 직접적으로 모아서 창업을 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창업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회계나 마케팅이나 법률적인 문제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 단체가 원스톱으로 탈북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금 시스템을 구비해놨습니다.
그 재단 이름이 통일과 나눔입니다. 그러니까 통일도 중요하지만 또 나눔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북한과 북한 주민들과 나누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지요?
저희가 지금 북한과 교류를 하거나 혹은 대북 지원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대북 아직까지 제재 국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가 정부나 여러 사회단체들과 보조를 맞춰서 북한과 교류 협력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길 줄 압니다. 아주 긴급하게 지원될 부분은 북한의 이제 뭐 결핵 프로그램이라든지 보건 의료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한도 오래진 않지만 시장 경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여러 프로그램들을 지금 도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북한에서 시장 경제에 관련돼서 저희가 북한 관료라든지 북한의 학자들이라든지 북한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장 경제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앞으로 좀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그림에는 뭐 정부나 여러 단체 정치인들마다 각기 다른 그림을 그리는데요. 통일과 나눔이란 재단에서는 통일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통일을 지향하십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 4조에 나와 있는 통일을 지향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통일 방안을 저희는 재단의 그거는 기본 방침이고요. 그리고 가장 바라는 통일은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통일을 바랍니다. 그래서 통일 지상주의도 아니고 통일을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목표를 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인간의 기본적인 것들이 존중이 되고 존엄받을 때 그리고 그 존엄성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서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끝으로 이제 2019년인데 이 통일을 위해서 주로 이제 어떤 사업에 주로 초점을 맞추시고 어떤 프로젝트를 좀 강화할 예정이십니까?
아무리 봐도 저희 관심사는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다양하게 통일을 상상하고 있고 통일을 상상하고 통일을 꿈꿀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에 관련된 이제 공모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금년에 의미 있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프로젝트는 금년 11월 9일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딱 30주년 되는 날입니다. 예전에 처음에 독일이 통일됐을 때 그런 말들이 회자가 됐답니다. 정치적 레짐의 통일은 1년이면 가능하고 경제는 10년이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 통일은 한 세대 30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레짐의 통일이 이루어졌고 경제도 지금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아직까지 사회문화는 좀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뭐 한반도 통일하고 독일 통일이 좀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이 나름대로 세계사에 끼친 영향도 크고 그다음에 어떤 서로 다른 주체제가 통합이 된 30년이 됐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한반도 통일의 하나의 또 좀 본보기로 좀 들여다보는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 최대의 통일 관련 민간단체인 통일과 나눔의 전병길 사무국장으로부터 청년 지원 사업을 강화하는 배경과 계획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서울의 김영관 특파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67년 2월 6일 베트남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던 1967년 2월 6일 미국이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지에 대량의 고엽제를 살포하기 시작합니다. 식물의 잎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약재인 고엽제는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며 기형아를 낳게 하는 위험한 물질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고엽제를 살포하는 이유가 말라리아를 퇴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진짜 의도는 미군에 저항하는 베트콩들이 숨어있는 정글을 파괴하고 식량 자원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살포된 고엽제로 인해 베트남 전쟁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은 이후 각종 암과 피부병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됩니다. 베트남 전쟁은 끝났지만 그 후유증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1998년 2월 6일 미국의 워싱턴 국제공항을 로널드 레이건 국제공항으로 개명한다는 법안이 공표됩니다. 로널드 레이건은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으로 2월 6일은 레이건 전 대통령이 태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1980년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에 당선된 로널드 레이건은 재임 8년 동안 미국에 침체됐던 경제를 회복시켰고 냉전 종식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레이건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의 패배와 경기 침체로 절망감에 빠져있던 미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다는 점에서 20세기 후반 최고의 대통령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레이건 대통령은 이후 노인성 치매 질환인 알츠하이머병을 앓게 되고 이를 대국민 편지를 통해 미국 국민들에게 밝혀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이후 미국 전역에서는 로널드 레이건의 인기가 치솟게 되고 항공모함과 워싱턴 시내 연방정부 청사를 비롯한 많은 곳에 그의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로 1998년 2월 6일 워싱턴 국제공항의 이름이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국제공항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2004년 6월 향년 93살로 생을 마감합니다.